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크고 강한 짐승이 약하고 작고 그 예쁜 짐승을 먹이로 삼아서 생존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새끼 한 8마리를 데리고 물 위를 헤엄치고 있을 때 물 아래에서 시커멓고 커다란 어떤 것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 새끼 한 마리를 덮쳐서 바로 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죠. 그런데 거기 바깥에 나가서도 그곳은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하늘에 매가 날아다니다가 그 엄마 오리를 잡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아있는 새끼 오리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를 잃었고 이 오리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매가 엄마 오리를 잡아가지 못한다면은 매 둥지에 있는 그 매의 엄마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이쁘장한 그 새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먹히고 그 아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아픈 먹이 사슬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짐승의 세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이 암사자가 우리 암사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약한 짐승들을, 이쁜 짐승들을 막 잡아먹고 덤벼들고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 암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얼룩말이 찬 그 뒷발에 턱을 맞아서 깨어져서 그리고는 다리는 또 다쳐서 쩔뚝거리며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비참하게 혼자서 죽어가다가 하이에나의 밥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먹이 사슬을 만드셔서 짐승들로 하여금 편히 살지 못하게 해놓으셨을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을 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짐승의 세계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먹이 사슬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과 더불어서 뒹굴고 뛰어놀고 어린 아기들이 이 뱀을 목에 두르고 얼굴을 마주하고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뱀과 뒹굴면서 놀릴 수 있는 그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렇게 먹이 사슬을 해체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으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짐승의 세계, 동물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죠.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 또 호흡이 있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먹고 살았냐 하면은 푸른 채소와 과일과 풀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짐승이 다 예외 없이 초식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스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죠. 그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가 풀을 먹고 산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아주 손바닥만한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미미인데요. 이 조그만 개가 주인이 밥을 먹으면은 꼭 그 자리에 와서 자기를 좀 쳐다보라고 집중해서 저를 바라봅니다. 안 보면은 와서 다리를 올려서 쳐요. 이렇게 자기를 좀 바라보라고 먹을 것 달라는 겁니다. 근데 식탁 위에 보면은 그놈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도. 야, 여기 너 먹을 거 없어.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배추를 뜯어가지고 줬더니요. 요 강아지가 그 배추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사각사각사각사각 하면서 그 배추를 먹어요. 아! 이 육식 동물들도 배추를 먹을 수 있겠구나.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채소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사자와 호랑이, 늑대와 곰, 이와 같은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사과와 바나나와 같은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홍수에 의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노아의 8명의 식구와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짐승들 두 쌍씩을 방주 속에 넣어서 살아남게 하셨죠. 근데 이때도 모든 동물들의 먹이는 바로 풀이었습니다. 채소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노아가 준비를 했죠. 풀과 채소, 과일, 이와 같은 것을 준비했고 사자와 곰과 호랑이와 이 모든 것들 다 들어가서 그들은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함께 풀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이 지구의 대기는 홍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잘 보시면은 단순히 구름이 형성되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물로 뒤덮은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그랬죠. 기품의 샘이 무엇입니까? 땅 속에 가두어져 있던 물들이 터져서 땅 위로 솟아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들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 위에 있던 물들을 다 내리 쏟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의 층이 있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직사광선,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그 광선, 그 직사광선이 지구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차단을 시켜서 지구는 복사열에 의해서 모든 대륙들이, 그때는 대륙이 또 나뉘어져 있지도 않았었죠. 한 땅덩어리였는데 복사열에 의해서 온 지구가 똑같은 온도를 유지했고 추위가 없었고 더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고 좋은,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북극이 생겼고 남극이 생겼고 물들이 가서 얼어붙었고 그래서 겨울이 생기고 여름이 생기고 적도가 생기고 아주 극과 극으로 달리는 이러한 자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변동이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직접 받음으로 인해서 노화가 급격하게 왔고, 그래서 노화 600세의 홍수가 있었죠. 그 이후로 노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부터 500년, 400년, 300년, 아브라함 때 오면은 이제 겨우 100세 전후로 사는, 이와 같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동식물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잡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된 것이죠.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이전에는 인간도 채소만, 과일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먹이 사슬 속에 있는 그 잔인한 동물의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생태계를, 또 평화스러웠던 동물의 세계를 깨뜨려버리고 먹이 사슬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일어날 짐승들의 세계의 평화, 그 평화는 마지막에 갔을 때 먹이 사슬을 해체하시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동물 세계의 질서를 회복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을 회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병들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이것 또한 적절한 원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내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병들어서 죽는, 죽음을 맞을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질병이 없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피부가 노화가 되지 않고 기능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지 않는 존재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질병을 불러왔고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죄가 사망을 불러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지 않는 존재로, 정말 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곧 병과 무관하던 인간이 병의 지배하에 놓여진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한 번은 꼭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병은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 평화를 깨어버린 것도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하던 보네퍼 목사님,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연인 관계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가 히틀러에게 납치를 당해가죠. 강제로 끌려가서 둘 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졸지에 사랑하던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버린 이 마리아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보네퍼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와 오빠를 왜 그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시냐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그 착했던 아빠와 오빠를 그렇게 데리고 가셨냐고.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에 인간의 악과 증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질병, 죽음, 이것의 원인과 책임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낙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태계와 동물세계까지, 그 질서까지도 깨트린 주 범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깨어져 버리고 다 망쳐버린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어미셔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병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의학의 발달을 주셔서 의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때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셔서 의술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받고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신 지옥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시키시고자 오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먹이 사슬의 아픔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아플 때마다 더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내게 덮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들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 회복시키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근데 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겼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게 내 육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세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신들의 육체적인 약함,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치료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두셨던 이유는 이것이 있어야만 네가 내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또 무릎을 꿇고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이 질병을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언제까지나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 질병을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그냥 지닌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메어 달리고 부르짖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서 문드러질 우리의 이 육체의 강건함, 이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유와 또 질병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이 목적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육체미에 나갈 정도로, 그런 대회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병에 걸려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건강한 것보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가 그 속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만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좋아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성도, 육신은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근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육체의 건강보다도 이것이 천배만배 더 나은 것이죠. 따라서 육체의 질병이 낫든지 혹은 낫지 않든지 그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유지시키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또 우리를 덮어줄 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마치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그 손처럼 우리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원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지식에 더 떨어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그 거친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손 또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하실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은 베드로의 손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한 육신 또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이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도의 영혼만큼은 치료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른 만드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